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마루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갈망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생명 존중 주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의 선물로 보내신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리고 존중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우신 이기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복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귀한 선물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복의 복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전합시다. 우리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의 4일차 중앙교회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합시다. 네,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한국 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함께하는 생명존중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신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이시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고문이신 이기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기봉 목사님 나오셔서 다자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말씀에 원수와 단판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녀가 가득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슬람은 10명씩만 막 낳고 우리는 한 명, 두 명만 낳고 가만히 있어도 인구로서 당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유럽이나 뭐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미 다 이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라는 이름, 또 여러 가지, 또 뭐 학교, 또 음식, 여러 가지를 위장해서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호시탐탐 계속 공격을 해서 시도에 이것 뭣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면 막 때로 메뚜기 떼처럼 한국으로 와서 계속 낳고 그들에게 막 시민권도 주고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뭐 영국이나 불란서 못지않게 이제 속히 이슬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60년대에 전쟁 끝나고 엄청 가난할 때 참 기가 막힌 뭐 산하 제안이라는 이름, 멋있는 이름이죠. 가족 계획, 이런 이름으로 사실은 태아 살인인데 뭐 임신 중절 혹은 뭐 엄마들끼리 아유 아기를 지웠어, 지워버렸어 뭐 이렇게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어쩌면 그때 교회가 막 급 성장을 하고 부흥하고 여의도에서는 막 수십만 뭐 이렇게 막 쉽게 모여들고 기도원마다 그냥 기도의 불꽃이 있었던 참 뜨거운 우리 한국교회 시대에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한다고 하면서 이 태아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무심했는지. 사실은 저도 그때 70년도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럴 때 하여간 나라가 뭐 계속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관에 가면 처음에 이 막 배에서 다 떨어져 인구가 많아서 떨어져 죽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표가 막 있었어요. 그중에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고를 못 면한다 뭐 이러면서 우리 귀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아 그래서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나라가 그렇게 밀었죠. 사실 그때 그냥 났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남미, 아르헨티나 뭐 등등 세계로 흩어진 나라죠. 그대로 이민을 갔으면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고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그러니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그대로 막 났으면요 지금 국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단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정말 해외에서 미개한 나라는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어느 교회도 한 번도 이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친구들 다 그냥 둘 하여간 어쩌면 한번 생각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둘 만나라 이런 말이 없는데 전부 둘 아주 특별히 깨인 애들은 하나. 그런데 그렇게 둘 나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아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고 이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은 시편 139편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라도 강조해 주셨다면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기 때문에 임신을 해도 몰랐어요. 그걸 한 번만 봤어도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교회가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부응은 했지만 그 제가 원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다 그냥 남이 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은 저도 살인죄인입니다. 낙태를 저지른 살인죄인입니다. 제가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겪었던 고통과 죄책감과 그 무서운 그건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고통을 줬는지 지금도 저는 그 누구 집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를 안지를 못합니다. 제 딸이 그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보러 가자고 엄마 초음파 보러 가 그러는데 초음파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꿈틀거리는 애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그러나 사실은 목사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 생각하면 내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어디다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휩싸여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죽인 거예요. 내 신앙이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뭐 신비한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게 있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아닐까요? 제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삶에 보면 매 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는데 자기 고등학교 딸이 졸업 파티에 갔다가 어떤 남자랑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임신된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딸이 이제 이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임신이 됐는데 아빠 목회에 정말 걸림이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멀리 멀리 가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에 교인들 앞에서 우리 가정에 사건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원치 않지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고 제 딸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한 20년 전 스토리니까 교회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겠죠. 제가 딸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회의하다가 교회 전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 밑으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딸은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예수님을 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손자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손자가 커서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결정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스토리는 끝도 없는데요. 2014년 미스 펜실베니아로 당선된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엄마가 아주 고등학교 후반일 때 집에 들어오다가 눈이 막 쏟아진 날 그냥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얘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이 딸을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애의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뭔가 근데 이분이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키웠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서 미스 펜실베니아에 나왔는데 이 여성 자체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는 강간당해서 낳은 아이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가서 여자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그 순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사건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고 뭐 신비한 음성이 아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고 그런 생명을 통해서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걸 안다면 제가 알았다면 저도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들었겠지만 요한 웨슬레는 16번째 자녀죠. 그죠? 그 어머니가 19을 혼자서 19을 낳고 그 중에 16번째 자녀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그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19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결혼은 일찍 했고 그냥 뭐 2년에 계산해보니까 2년에 한 번만 계속 나오면 그렇게 낫겠더라고요. 네. 아마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 아유 말도 안 돼 하면서 뭐 엄마의 인생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요즘 뭐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해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것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경력이고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어머니의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사명인데 어떻게 그 엄마의 이기적인 자기 경력 때문에 애를 안 낳거나 낙태를 합니까? 그것이 저 그 소위 그 페미니즘이라는 전 여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 선택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얼마나 하나님은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저희 시어머님이 8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맨 밑에 이제 딸이 6이에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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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옆에서 아이고 웬 딸을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딸이 맨 밑으로 막내가 나왔는데 참 모르겠어요. 얼마나 환영했을지. 그러나 그 딸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요. 제가 시집 왔을 때 6학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특별히 착해요. 마음이. 그리고는 지금 여자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이쁘게 사는지 그 딸을 볼 때마다 세상에 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특별히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아이고 더 낳아야 된다. 아기를 더 낳아야지. 그럴 때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나는 예수 제자 학교도 했고 성경 통독도 했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뭐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아유 어머니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듣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던 내 모습. 그러면서도 저는 신앙이 좋다고 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중에 중풍에 걸리셨는데 8 자녀한테 준다고 성경을 필사를 왼손으로 삐뚤삐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서 베끼셨어요. 못 다니시니까. 그러고는 마지막까지 6번 반을 베끼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는데 지금 이제 8 자녀가 다 모이면요 결혼을 하니까 이파리 16이에요. 그러면 이제 쫙 사진 찍으면 이제 볼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순서대로 서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쫙 씁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일 때는 1세대만 모여. 1세대 그 두 번째는 끼지도 않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정신없이 많으니까 이제 1세대만 모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들 그 귀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며느리한테 아기를 더 낳아라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회개할 게 많은 것 중에 또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도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천국 가기 전에 회개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저는 제가 이 낙태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 그 이득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주홍빛 같은 무서운 죄를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는 절절하고 절절합니다. 그 보혈이 없으면 저는 도저히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쩌면 생명 경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그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다 무신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무서운 겁니다, 진화론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진화론이 과학이었으면 지금은 진화론이라고 안 하고 진화법칙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의 띠오리, 하나 진화론일 뿐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그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벌레고 뭐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완전히 원숭이의 후손이고 그냥 물질에 불과한 이 유물론을 가르친다는 것이 애들에게는 생명을 우습게 알고 거기에서 다 그냥 학살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전부 이 낙태 사상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에게 적어도 그 두 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는 진화론, 뭐 좋다 하도 가르치니까 과학이라고 하니까 과학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야 돼. 그건 뭐냐면 창조론이라고는 우리의 용어니까 그럴 수 없더라도 지적설계론이라는 그걸 학문이죠, 그것도.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과학자로서 모든 이 우주와 또 우리의 신체와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군가 그 사람 표현을 빌리면 some intelligent being, 어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적 설계론이라도 가르치면 성경을 믿고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마치 과학처럼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전부 이 생명 경시 사상이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낙태율은 최고 1위고 또 출산율은 최저고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도 자기의 소중함, 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땅에 꼭 태어나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확실하게 들어가면 뭐 인생 살다가 보면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죽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하느냐? 어떻게 자살률 1위라는 이런 오명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었는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끊임없이 애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중하다, 귀하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우리 보물이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소중하다.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우리 보물이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언제? 수능에서 완전 실패했을 때, 대학에서 실패했을 때, 취직을 못했을 때, 너무나 인생이 어려울 때 그때 해줘야 돼. 너는 소중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어이구 우리 보물 보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돼. 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냥 낳다가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다가 사는 이 고상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끊임없이 애들에게 넣어줘야 돼.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그런 말을 계속 해줘야 돼. 어떤 말을 해주셔야 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교회들은 계속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이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죄 낙태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붙잡고, 아, 우리의 과거의 어떤 불행, 사건, 죄악조차도 이것을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정말 선으로 바꿀 수 있구나. 선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이라는 여성,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뭔가 이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자 해갖고 우리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나 나가서는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또 맡아서 하면서 지금도 때로는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국회에 가서 또 목소리도 내면서 어려운 이 투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 낙태 반대 그리고 잘못된 페미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그것을 목소리를 내다가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우리는 정치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나라의 정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생명을 반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동안에 우리끼리 내적 치유하고 영적 성장하고 우리끼리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아주 이것들이 스물스물 온갖 정책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투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 수지에 있는 그 미혼모 작은 기관을 또 세워나가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장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이제 10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입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요즘 입양법이 또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혼모들이 실명으로 아기를 낳아 출산제이기 때문에 애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 관계에 그 옛날에 그 자기 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어떤 익명 출산제 또는 보호 출산제로 바꿔야 되는 일이 또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막 아기들이 막 버려진 아이들을 10명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 주위에 돕는 분들이 또 5명 입양하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요. 또 위탁된 아이들이 한 17명 되고, 그 중에 이제 미혼모가 같이 들어온 아이들이 한 5명에서, 그들은 미혼모가 와서 이제 또 스텝으로 일하면서 자기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한 30몇 명씩 아기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입양의 날에 그 아이들에게 입양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가슴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처음에는 싫어 싫어 나는 가슴으로 안 날 거야, 나 배로 날 거야, 나도 배로 나야 돼 막 이러는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슴으로 났어. 가슴으로 난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쳤더니 얘네들이 저 어깨를 탁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입양의 날에 그 미혼모하고 온 아이들이 5명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엄마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입양된 애들인데, 얘네들이 입양된 애들이 그 애기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탁 하면서 너는 배로 낳았지? 나는 가슴으로 낳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가슴으로 낳았어. 이렇게 하면 이 배로 난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요. 얘들한테 기도를 우리가 훈련시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모임에 가보면 막 그 조그만 것들이 막 휴지를 뽑아서 콕콕콕 하면서 막 뭐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요, 북한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래요. 요 5살짜리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어쩌면 이 죄책감의 보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제가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 미혼모들이 버리지 않고 낙태하라고 나와서 온 거예요. 저는 그 미혼모 만날 때마다 고맙다, 놔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과거에 내 잘못된 것들, 또 우리 사건, 우리 과거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을 택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고, 여러분 우리나라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그 역사를 보면 정말 기적으로 기적으로 왔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선교의 국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쓰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진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선을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의로운 일을 선택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입법화입니다. 입법화. 법으로 우리를 걸고 들어가는 게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뭐 악법들을 가지고, 또 이슬람을 보호하려는 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눈을 뜨고 봤다가 그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기들을 살리는 이 낙태법이 아주 선하게 잘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때 정말 막 순간적으로 이 공산군이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을 이루어서 거의 이제는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 아주 그럴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나라가 절명입니다. 그랬을 때 부산에 곳곳마다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초량교회라는 데서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피난 온 목사님 뭐 등등 모여서 정말 금식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회개한 것은 신사 참배를 회개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회개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어쨌든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한국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한국을 세계 만방의 선교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낙태죄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어갈 때 교회가 침묵한 거, 또 교회도 함께 동조했던 거, 무관심했던 거, 그리고 우리들이 저질렀던 이 그 낙태죄, 이거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하니 들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해나가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쓰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사실 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한 자녀 더 낳기 운동만 해도, 이것만 이걸 대충 한번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생명주간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 아주 아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한 자녀 더 낳도록, 제가 아는 한 지금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오륜교회 또 대구 동신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불러내서 동신교회에서는 200만 원을 교인들 앞에서 상금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자녀 더 낳으세요. 한번 할까요? 네. 네. 권사님들은 말씀하셔야 소용없고. 네. 정말 그것만 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단체가, 여성단체가 만약에 돈만 있다면 정말 이 조 단위로 나라가 쏟아봤자 소용없고요, 끊임없이 이 작은 짧은 영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다자녀의 축복, 가족 사진, 그 다음에 자녀가 많아서 뭐 어머니 날 선물도 많이 받는 거 막 장면을 다 찍어가지고 정말 그 집집마다 아기 소리, 아기의 막 떠드는 소리, 그것들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서요 계속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보여줘야 돼, 짧은. 근데 그 영상 하나가 공영방송에 나가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 쓸데없는 무슨 그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보여주면요 사람 변합니다. 우리가 흐름을 꺾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한 자녀를 더 낳고 계속 홍보하고 한 자녀 더 낳은 사람을 박수치고 막 격려하고 함께 뭐 무슨 아유 교육비가 비싸서 그런 소리,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옛날에 6.25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나가지고 그 다 인물이 되고 다 인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흐름을 꺾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그냥 그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 살아나고 유치부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다자녀가 사진을 다 같이 찍는 그런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한 자녀를 더 낳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회복이 우리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운동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넘치고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